성서를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구문이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죠. 오늘 복음 바로 창세기 이야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중간에 또 강론할 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달려있나 하고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무화과나무를 그냥 말려 죽여버리시죠. 그러니까 특히나 또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죠? 좋아하는 그 애완동물 말안 듣는다고 말라 죽이는 거랑 식물이랑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 심지어는 사실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오늘도 창세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이게 어떤 성서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성서를 갖다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성자 홀리라는 걸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거룩함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오해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선하고 깨끗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다 드러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중에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모든 걸쫙 이렇게 마목 한번 고해성사 때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그 안에 명암들이, 인생의 각자의 명암들이 그 안에 다 있지만, 그 암이라는 것이 그 밝음으로 향하게 해주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 어둠이라는 것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죄라는 것도 그래서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죄 자체가 은총이라기보단 그 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만들어주는 그 어떤 죄의 동기부여?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는 우리 인간 인생의 그 모든 것, 좋고, 나쁘고, 밝고, 어두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인간이십니까? 온전한 인간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온전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인간인가? 신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육하에 오셨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맥이 많습니다만 제 문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무화과나무는 왜 죽이셨는가? 죽였잖아요. 예,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맥락에 인간에 대해 오셨다는 그 맥락에서 예수님 받고 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순환과 그 십자가 죽음이 그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그 전날 밤에는 피땀을 흘리면서 하느님한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틀날이나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는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다가 그 전날 밤에만 스트레스를 받으셨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성하신 이후에는 그 순환과 십자가 죽음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압박감 속에서, 배까지 고프셨는데 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까지 없다.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신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 자체가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3일 후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고 있는데, 예,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배도 고픈데 따먹으러 갔더니 열매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엄한 화풀이를 무화과나무한테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복음을 보면 이거 말고도 그렇게 했을 때 돌아서고 나서 예수님이 또 약간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아이고, 그냥 놔둘 걸. 또 그런 경우들이 이거 말고도 종종 있죠.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 사도한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악마의 자식아 이렇게 했죠. 자식아 한글로 풀어서 자식아지 잘 풀면 악마 새끼야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욕이죠. 그 정도 욕하고 나면 그걸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성서를 볼때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성서를 바라보고 읽는 지극한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라는 그 요소에 그 어떤 인생의 힘든 면들, 어두운 면들, 죄스러운 면도 그 거룩함 안에 온전하게 포함되어야지만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굵직굵직한 성인들은 다 회심한 인간들입니다. 그 회심의 그 대표명사는 아우구스티누 성인이죠. 아우구스티누 성인도 얼마나 회심을 크게 했으면 고백록이라는 책까지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난하게 살고 뭐 자식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그 모든 걸 바꾸고 이제 뭐 교회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어느 나라 왕자에 아니 어느 나라에 왕자였다가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실증 나니까 이제 다시 그 구도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부잣집 아들이었죠. 상인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뭐 할 거 다 하다가 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다시 회심해서 그런 성인의 삶을 살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두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요소 안에는 명과함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성서를 바라보시면 성서를 훨씬 재미있게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성서를 온전하게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창세기로 돌아와서요. 요셉은 요셉 이야기 들어왔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은 어린 시절 버릇이 없을 대로 없었던 싸가지가 없을 대로 없었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절대적인 영향을 결국 부모가 주게 되죠.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장신구를 달아주고 고생을 안 시키고 자기 옆에만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만방자해지죠.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자기만 챙기는데. 그래서 오만방자한 요셉은 꿈돌이었죠. 꿈을 풀 줄 아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때까지 요셉은 그 능력을 겸손하게 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말 그대로 말한 게 아니라 짓거리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른 형제들이 미움을 사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꿈에서 막 뭐 열두 집단이 뭐 나한테 인사했는데 그게 다 니들이야, 형들이야, 나한테 인사했어, 아버지까지 나한테 인사했어라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 이 요셉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살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결국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섭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하느님께서 요셉을 보살피시지만 중간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죠. 한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이미 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은 겸손이라는 것을 장착하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사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변하죠. 인간이 변합니다. 결국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성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정해지죠. 고통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도움, 큰 도움이 바로 신앙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감옥을 나오게 되고 그 겸손함 때문에 감옥을 나오게 되고 그의 능력과 겸손함 때문에 나오게 되고 결국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의 재상으로 만들게 되죠. 재상이 된 요셉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오게 되죠. 뭐 잘 아시는 이야기. 그 이주의 원인도 결국 뭐였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결국 뭐 좁게는 야곱의 가족입니다만 결국 히브리인들이 이제 민족의 개념이 되죠. 가족 단위, 부족 단위에서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넘어가면서 시족, 부족 단위가 민족의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요셉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끼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소가 끼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정치적인 요소가 이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왕정 시대에 솔로몬 왕정과 그 왕정의 정책에 대한 합리화가, 이후의 왕정의 정책의 합리화가 이 이야기에 서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기근이 몇 년 동안 들자 백성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들고 오는데 그 궁극점이 땅이죠. 팔다가 나중에 땅까지 내어줍니다. 그냥 이집트의 전 땅을 갖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땅을 갖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 기근을 이용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자취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시킵니다. 읽다 보면 이게 좀 살짝 걸리게 됩니다. 아니 이게 좋은 일인가? 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도 왕정의 폭정에 대한 합리화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좋은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합니다. 성전보다 궁전이 훨씬 컸습니다. 열왕기 상권 이야기를 보면 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합리화가 바로 요셉의 정책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의 친 이집트 정책에 대한 합리화를 요셉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첫 왕비가 바로 이집트 바라오의 딸이었습니다. 열왕기 상권 3장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첫 아내입니다. 첫 아내를 이집트 여자로 맞아들인 거죠. 네,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자 외치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전체에서 율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책들에서는 어떻게든 이민족들을 밀어내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자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열왕기에서는 이런 친이교적인 요소가 성서에 끼어 있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성서의 매력입니다. 경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그 깨끗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까지, 사실 이 아는 것도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참 매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한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어둠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어둠을 빛을 통해서 이기고 넘어선다라는 거죠. 어둠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어둠을 성경은 기꺼이 포함합니다. 그 어둠을 벗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태도로 보면 좀 자기는 어둠이 없었던 것처럼 지장하는 게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신앙의 길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부끄러움을 이기고 기꺼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전에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 전에는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는데 야곱 때까지는 하느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야곱과 이삭과 하느님과 막 말하고 뭐 계약도 맺고 뭐 직접 오셔서 막 밥도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과는.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갑자기 하느님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하느님이 안 보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 발달한 신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요셉 이야기 전에 창세기 전승과 요셉 이야기는 그 만들어진 시기가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즉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 앞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글의 성격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하느님이 보이고 요셉 이야기에서 하느님이 글 속에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전 하느님이 역사상 특정한 순간에 직접 특별한 모양으로 개입하시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문화와 문명이 크게 발전한 솔로몬 시대에는 더 정교한 신학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은 거의 알아차릴 수가 없는 모양으로 이름이 없는 형태로 현존하여 계시면서 인간 활동을 통하여 전개되는 모든 사건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에 있다가 참 또 탈출기 들어가면 하느님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요셉 이야기가 탈출기보다 더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항상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 삶의 어떤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과 비슷하죠.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인 신학을 요셉 이야기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